지금 저희가 이제 환절기를 보내고 있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새벽과 또 이 낮의 기온차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 감기 걸리시지 않게 두꺼운 걸 이렇게 잘 입고 이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펼쳐지는 것을 새벽 예배 때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10계명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가까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문을 출애굽기 22장부터 봤습니다만 우리가 어제 그 큐티 본문인 말씀을 하나 좀 같이 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게 바로 동해 복수법입니다. 해를 당한 것과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요 얼마나 정확한지 눈을 상하게 한 것은 눈으로 갚아주고 이를 상하게 한 것은 반드시 이로 갚아주고 사실 우리가 손해본 것과 피해본 것을 사실 그대로 보상해주는 것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 원칙이 여기 적혀있는 거죠. 자, 이 동해복수법에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 물건이 도둑질을 당했을 때 어떠한 원칙들이 주어지는가,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2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도둑질한 경우에는 이 사실 동해복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큰 징벌적 책임이 부과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도둑이 만일 소나 양을 훔쳐 그것을 잡아 죽였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일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길을 가다가 길을 잃은 소를 만나 가지고 이거 누구 건가 보다고 끌고 가도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당신 이거 훔쳐 갔지 하는 막 별의별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를 잡아다가 이 소를 먹기 위해서 잡아 죽였거나 아니면 돈을 받기 위해서 소를 팔아 넘겼으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도적 행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는 아주 큰 징벌을 부과하는데요. 소의 경우에는 무려 5배나 그리고 양의 경우에는 무려 4배나 이 보상해 줘야 되는 배상해 줘야 되는 지금 그런 말씀이 1절 가운데 적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피해를 끼친 이웃에게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율법의 이 내용들은 10계명 우리가 앞서서 출애굽기 20장에 봤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10가지의 계명의 정신을 풀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상에 대한 부분도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웃에게 있어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 주님,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이 보혈로서 용서해 주셨군요. 이미 내 죄는 다 사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거나 누군가 다툰 게 있으면 그 관계까지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아주 왜곡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사람들하고 관계는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렇게 안 좋은데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자기는 좋아서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세상에서도 결코 덕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절대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유익히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원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22장을 볼 때는 단순히 배상하고 갚아라 이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하는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율법의 정신을 보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만일 도둑이 이웃에게 그 자신이 피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근데 만일 도둑이 배상할 충분한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가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었던 사람이 도둑질하였는데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그것을 배상할 돈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엄중한 배상의 판례가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도둑질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뿌리 뽑으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을 왜 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뭔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웃에 있는 것을 보니까 야,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가축이든지 야, 저게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훔치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8계명도 어긴 겁니다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도 사실 같이 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도둑질이라는 계명에 있어서, 이 죄악에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대놓고 이 말씀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소나 양을 훔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의 피부로 와닿진 않아요. 뭐 우리가 소를 훔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양을 훔칠 일이 그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남의 물건이나 남의 어떤 지식이나 남의 어떤 정보나 또 국가에 내야 되는 당연한 세금을 안 내는 것도 모두 탐욕에서 비롯된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고 있는 것, 그것을 당장 중지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돌려주는 것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탐욕을 내려놓는 것만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항상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아, 지금 내 안에 이런 게 걸림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있구나, 이런 게 있으면요, 그냥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고 이거 쓸어내고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아, 나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아, 요 관계 회복해야 되는구나 있으면 거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래요. 자, 2절을 보면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뚫고 두려움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자, 2절은 도둑이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가택을 침입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를 쳐 죽여도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야 이런 그 등이 발달해 있고 길거리에도 가로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밤이 돼도 어느 정도 사람들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각 가정집도 웬만한 불 다 꺼놓으면은 가족도 밤에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잖아요. 하물며 지금 우리 집에 침입한 도둑이 왔는데 이 사람이 총을 들고 있는지 칼을 들고 있는지 뭐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나도 위협적인 상황이고 자기의 이 생명도 이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 집주인이 도둑을 상해해도 그게 절대로 그 사람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말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해도 둔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 자, 아까 이 저녁 시간에 야간에 주택에 침입한 도적을 죽이는 것에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데,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해가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도둑이라 할지라도 낮에 그 사람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이것이 분명하고 어느 정도 이게 위해가 되는지 이게 볼 수 있는 그 대낮에 집주인이 도둑을 죽이면 그것은 반드시 그 죄로 여길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본문이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아니, 집주인 입장에서 도둑이 쳐들어왔는데 밤이든지 낮이든지 그 도둑에 대한 집주인의 어떠한 그 폭력 행위는 정당 방위로 그것이 간주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여기에 숨어 있는 우리가 이 율법의 정신을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도둑의 이 도둑과 이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의 소유권보다 하나님이 지금 뭘 더 소중하게 보고 계세요? 주인의 소유권보다 도둑의 생명권을 주님이 더 중요하게 지금 보고 계신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율법의 이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자신이 피해보는 것보다 차라리 상대방의 유익을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내가 물질적인 손해 봐야 될 때 있죠. 누군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물질적인 피해를 입힐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다른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져야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실 관계를 오히려 더 가져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질적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이 3절 말씀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정신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 집에 침입한 도적인데 이 사람이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정당방인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소유에 대한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우선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우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남의 밭, 과수원에 침입해가지고 남의 그 작물을 그 1년 농사를 망쳐놓으면 그거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5절 보세요. 이때 피해를 끼친 그 가축의 주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가지고 가서 배상하라는 거예요. 아, 여기 농부 아저씨, 집주인 아저씨, 죄송합니다. 우리 이 소가, 이 돌쇠 소가 날쪄가지고 1년 농사 이거 다 망쳤는데, 아유, 제가 이거 미안해서 이 어쩔 줄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밭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 논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이거 가져왔으니까 이것 좀 받아주시고, 마음에 좀 속상하시겠지만 이것 좀 풀어주세요. 그런 거죠. 그럼 오늘 이 모습이요, 결국에는 그냥 계산은 길을 두드려 봐서 아, 피해를 이만큼 입었네요,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길을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차를 박았어요. 100% 상대편 실수로 박았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몸이 부르르 떨리는데 뒤에서 나온 그 외국인이 쏘리 한마디도 안 하고 가가지고 이거 내가 보험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피해에 대한 그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하지만 사실 정서적으로 좀 마음이 확 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괜찮냐라고 물어봐야지. 아니, 미안하다고, 자기가 실수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분노가 막 우리 안에 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도요, 단순히 물질적인 피해와 보상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주 이 세부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서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관계를 더 좋게 만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아니야. 끊어내기 시작하면요, 교회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자, 6절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 실수로 상대편의 밭이나 논이나 이렇게 불을 이렇게 지르게 된 경우, 혹은 그것을 인해 그 사람이 집이 탄 경우에도 반드시 그거 배상해 주라는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5절하고 같은 맥락이고요. 자, 7절부터 15절은요 하나의 통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전당물을 맡은 자가 손실을 본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물품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드리면서 이거 오늘 하루 잘 맡아주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거 꼭 잘 맡아주셔야 돼요 하고 전당모를 맡겼는데 내가 이렇게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이게 없어졌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인 거죠. 만일 이웃에게 물품이나 가축을 맡겨두었는데 그것을 도둑 맡게 되었어요. 도둑이 잡혔어요. 그러면 그 도둑이 배로 갑절로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물품이나 가축을 훔쳐간 도둑이 잡히지 않았으면, 이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이 물품을 맡긴 사람이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사실 이거 몰래 뒤로 훔쳐놓고 잊어먹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재판관에게 가서 판결을 의뢰하고 그 판결 가운데서 그 사람의 이 결백함이 증명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그 물건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이 갚아줄 그런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재판장의 이 판결 결과 이 사람이 이거 도둑질하는 게 밝혀지면 그 사람도 반드시 갑절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또 이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 이 율법이 되게 세부적이에요. 내가 도둑 맞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물건이나 가축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길을 걷다 보니까 누군가가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는데 우리 집 소인 거예요. 네. 여러분, 소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주인은 알아보잖아요. 네. 우리 집 소인 거예요. 가가지고 다짜고자 짜졌어. 이거 우리 집 소라고. 왜 당신이 갖고 있냐고. 이거 내가 잊어버린 건데. 이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도 어떻게 해요? 재판관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만일 상대방이 진짜 훔쳐간 거면 그것도 이 갑절로 배상하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구절은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에 관해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건을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이 물건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의심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뒤에다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판관에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이 뭐 증명할 게 없는 거예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요. 근데 그때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최후 판결로 말씀해 주시는 게 이거죠.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이거 물건 손댄 거 아닙니다, 내가 훔쳐간 거 아닙니다 하고서 여호와께 맹세하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맹세했으면 그 물건의 주인공은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세까지 했으니까, 여호와께 했으니까 그거 믿어주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율법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난 지금 물질적인 피해를 봤어요. 손해를 봤어요. 분명히 내가 맡긴 건데 이거 없어졌어요. 그럼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1절 보니까 그 임자는 그대로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해서 관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밸런스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밸런스를 가진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성숙한 사람이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데 자꾸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떨어져 나간다.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딱 우리가 목사님들끼리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관계를 못하면 목회 못한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그 목사님이 기도 서너 시간 하고 말씀 지식이 풍부해도 인간관계 못하면 목회 못한다고 말해요. 왜요? 거기 본질이 있거든요.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오늘 율법도요, 단순히 배상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 15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기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소는 자동차 하나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뭐 오늘날이야 뭐 리스 제도도 있고 또 이게 페이먼트 제도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뭐 2만 불, 3만 불 하는 자동차를 한 번에 안 내도 이거 뭐 월별로 페이먼트 하면서 내지만 이 당시에 그런 뭐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를 사고 싶어도 소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우리가 짓지 않으니까 소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그 필요성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만 사실 이 딱딱한 이 밭을 갈아엎는 데 있어서요, 사람이 쟁기를 끄는 거랑 소가 쟁기를 끄는 거랑은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소가 우직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주면 그 정말 돌처럼 딱딱한 땅이 이렇게 갈아엎어지면서 이제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나가는. 그런데 이 가난한 소장농이 이 소를 살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인이 빌려주는 그런 걸 했었어요. 세를 받고서. 근데 두 가지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돈을 안 받고 이 사람이랑 나랑 친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빌려가면 김 집사님 소 좀 빌려주세요. 우리 집 오늘 오후 밭 가는 날인데 소 좀 빌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빌려가는 경우가 있을 테고, 아니면 제가 아예 계약서에 사인해서 제가 한 달에 1,000불씩 한 달에 한 200불씩 내고서 소를 빌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14절 15절이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아무런 계약 없이 내가 빌렸는데 이 소가 상처를 입거나 소가 죽으면 제가 이 소 주인에게 그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제가 세를 내고서 이 소를 빌렸는데 이 소가 어떤 상해를 입거나 죽게 되었으면 내가 이거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아주 독특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14절 15절 내용인 거죠. 특별히 의도적으로 혹은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 가축이 상하거나 죽게 되면 비록 내가 세를 내고 빌려온 소라도 그건 내가 이 그 가축에 대해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은요, 사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도 없고 우리가 뭐 양을 키우는 뭐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과수원지기도 아니고 피해를 볼 적이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율법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웃에게 배상하는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이 율법이 인간관계 속의 신뢰를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참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축복인데요, 때로는요 이 안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적인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이 가운데서 그 남의 것 하나 더 가져가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참 우리들도 상처받고 또 피해보고 또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교회에서 절대 금전거래 하지 말라는 이유가 사실 거기 있어요. 자꾸만 이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탐욕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오히려 우리가 가진 건 나눠주고 베풀고 섬길 것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의 소유를 훔치는 도둑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유를 나눠주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라. 이웃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는 탐욕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며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오늘 율법의 정신은요,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 관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요, 밖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꼭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아, 내가 이 관계를 좀 회복해야겠다, 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배상할 것이 있다,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말씀 주시는 거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나눔과 또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그렇게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율법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사람의 모든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와 그 원력은 무엇인지 주님은 깊게 관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이 탐욕이 아니라 사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을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더 사랑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에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거 우리가 들고 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 이 자원 하나님 가지고서 어떻게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갈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방법대로 이웃을 섬기며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사랑과 위로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들과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에 대한 배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여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 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찾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들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미명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함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은혜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이 자리에서 주님 다시 한번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강 주시는 복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